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의 일꾼을 조심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일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것 같습니다. 9절 보시면 9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의 형편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조심스럽게 했던 이유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은혜로, 은혜의 복음을 은혜로 증거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 묵상할 때 고린도 전서 9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9장 12절입니다. 12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9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일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어떤 권리가 있었는데 이 권리는 이를테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공급하는 양식을 가지고 먹고 산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권리였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권리 쓰지 않고 스스로 직접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겠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구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전혀 후원을 받지 않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방금 읽었던 구절에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원칙적으로 스스로 일을 해서 스스로 자기 양식을 구했지만 다른 교회의 후원들을 받았어요. 다만 자기가 처음 복음 전하는 지역, 이제 불신자들만 있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재정적인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본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디 사역지를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만나는 처음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본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현지 교회에는 폐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재정적인 짐을 스스로 짊어지면서 일을 하는 셈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알고 자기를 후원하는 교회의 어떤 그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현지 교회에는 전혀 폐를 끼치지 않고 짐을 지우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요즘도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평균 후원 액수가 거의 200만 원 대 초반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많은 사역지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어렵게 지내는데 사도 바울도 그 시절에 은행도 없고 어느 지역 교회가 돕는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오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현지에서 뭔가 후원을 받아서 생활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에 늘 비용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원칙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는 스스로 그 짐을 짊어졌던 거죠. 우리가 유명한 성경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하여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일을 할 때 풍부할 때 궁핍할 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언제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 그 소망에 매여서 늘 생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부를 때나 배가 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참 이 궁핍할 때나 상관없이 언제든지 은혜에 매여서 일을 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어떤 형편에 매여서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풍요로울 때도 있고 정말 궁핍할 때도 있고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려갈 때가 있고 아니면 사방이 꽉 막힐 때가 있고 뭐든지 인생의 상황 형편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자기 삶의 형편 자기 삶의 조건에 매여서 사는 것은 초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뭐든지 내 생각대로 잘 되고 내가 풍요롭고 뭘 성공했다고 해서 복을 받아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삶의 형편 처지에 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정말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이 나는 인생은 내 인생은 질그릇과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배다. 그래서 정말 보배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자기가 비용이 부족했지만 고린도 교회 앞에 주눅들지 않고 남의 손 남에게 손 벌려가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만큼 먹고 살면서 그리고 자기의 정말 중요한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고 하는 그런 어떤 담력을 가지고 그런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다른 교회 앞에서도 할 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의 형편, 조건, 처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이 은혜 안에서 당당한 인생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별로 대접을 잘 안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었거든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이렇게 정말 어떤 정결한 처녀를 남편에게 이렇게 중매하듯이 이 고린도 교회를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대단히 충성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뜯어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부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어서 정말 언제든지 은혜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물론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었죠. 오늘 본문 13절은 그런 사람들을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물론 이런 거짓말하는 사단의 일꾼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여러 번 이렇게 자기를 용납하라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번 주 내내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 사실상 이게 복음이 회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영적인 권위를 잘 인정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민수기를 다 읽으셨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 하는데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0년이 긴 세월인 것 같은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의 아주 독특한 한 가지 그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권위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는 그 일이 민수기에 계속 반복되고 40년 동안 그게 이제 반복되는. 그 외에 다른 사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로 서는 데 있어서 이 영적 권위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고약한 사람들은 항상 그 어떤 권위에 대항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사실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는 그래서 이 어떤 권위를 세우는 그 싸움 그것이 민수기에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안에도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였다면 뭐하러 고린도 후서가 성경에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 말고도 여러 번 여러 다른 편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를 성경 안에 포함시켜 놓았겠습니까?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권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거나 혹은 심각한 도덕적인 어떤 죄를 짓지 않는 한 영적 지도자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은 상당히 교회를 이렇게 시험들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게 하고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일러서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신을 가장하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사단의 일꾼이다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미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많은 미혹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미혹은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그 믿고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마 그 고린도 후서 3장에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뿐 아니고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결례 지켜야 되고 음식규례 지켜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대놓고 사도 바울은 늘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고 하나님은 은혜만 의지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초대교회 안에 심각한 사실 이게 거짓 가르침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 세력을 계속 확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 기득권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어가지고 유대인의 어떤 문화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이걸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가 분별하고 아 그건 아니야 우리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해준 참된 복음 오직 예수 믿는 믿음 그거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허술하게 그냥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는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정당화해요.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은혜 앞에 서면요 우리는 스스로를 주장할 것 잘난 척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자랑할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 나는 할례도 받았고 나는 뭐 이렇게 음식규례도 잘 지키고 이럴 때면 나는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나는 뭐 십일조도 드리고 나는 교회 이런 봉사도 해. 그럼 자기를 자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어요. 내가 저만큼은 못해도 이만큼은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요즘은 율법주의가 뭐 할례 받는다 음식규례 지킨다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나는 주일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이를테면 나는 십일조는 반드시 한다 나는 뭐 선교원금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이 어떤 자기를 정당화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율법주의가 상당히 위험한 것이 율법주의는 늘 자기를 정당화하고 남들 앞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자랑하고 헌신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남들은 이것도 안 하지만 나는 이만큼은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의지할 뿐이죠. 자랑할 것이 있는 신앙, 자랑할 것이 없는 신앙 중에 뭐가 더 사람에게 매력적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이만큼은 했다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율법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무런 권리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일을 했지만 이거는 은혜 때문에 하는 거다, 나는 자기를 자랑할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시는 그 긍휼만 의지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싶고 최소한 자기를 정당화하고 싶고 큰소리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이게 심각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어떤 영적인 자부심을 부추기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있거든요. 자기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미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미혹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미혹을 조심하면서 날마다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